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때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때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20장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으로 이제 이주해 가면서 생긴 일, 이집트에서도 생겼던 일, 그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했던 그 일로 생긴 해프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간절한 기도와 굳건한 마음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원하는 대로 막 바꿔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런 이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그런 어떤 자세와 또 우리의 그런 방법과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장을 통해 보여지는 이런 사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20장의 이 상황을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일단 가장 먼저 그 시대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들을 먼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뭘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이 아브라함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그는 또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유목민으로서 지금 그 지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즘도 우리가 여기 이민자로 왔을 때 물론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 백인 중심 사회 속에서 우린 때로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차별과 또 이상한 그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경험하는데 그 당시는 더더욱 이민자로서 그걸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늘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살아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무슨 아내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혼자만 혈혈단신으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아니고 300가정이 넘는 그런 족속의 족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도 한 족속의 족장의 아내로서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사라는 남편을 일단 잘 섬기고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일단 아들을 낳아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공을 들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적인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용기를 주었고 또 이제 절망하고 무기력해 있던 사라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용기를 주셨을 때 결국 사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나이가 89세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스스로가 용기 있게 자녀를 갖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목숨 건 순종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런 상황인 것과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전체적인 묵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어떤 강권적인 능력으로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런 배경들을 잘 염두에 두어야 이 창세기의 이야기 특히 이제 20장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도 바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할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로 그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복남백 관계를 맞거든요. 근데 20여 년 전에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그랬고 그때 상황을 볼 때 이미 그 전에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이미 이야기됐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라도 그 시대의 풍토가 어떻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토를 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비록 부부관계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토를 달지 않았고 그리고 보냄을 받고 함께 아브라함과 떠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착하고 번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기 족속 부족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끌려가거나 또는 여기서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거는 뭐 남편을 원망하고 뭐 저런 좋은 팽이 같은 게 다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두 번이나 이런 짓을 한다고 그거 억울해가지고 막 이를 갈고 끌려간 게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종교와 율법에 의해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신 사명과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라 스스로 자기의 자유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에 대한 이제 많은 설교나 보편적인 해석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은 혹시 그랄왕 아비멜렉이 재물을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야. 자기 목숨 구하려고 그랬던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생각하며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20년 전에 애굽에 갔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자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꾸 아내를 뭐 누이라고 말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불신앙 속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서 자기 생명을 보전하려고 했던 그런 쫌팽이 같은 존재로 단정을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설명을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던 것이 또 다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 좀 쉽게 그냥 간과해버리고 아브라함을 아내를 팔아 목숨을 건지는 그런 존재로 단정을 저버리고 묵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묵상이 자꾸 무리한 해석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파렴치한 존재가 되고 심지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은 아브라함보다 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까지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게 뭐냐?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두 번이나 했다면 이 흐름의 정황상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야단쳐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을래 임마? 이렇게 말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이 혼난다면 이게 뭡니까? 공평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석이 자꾸 더 무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보면 택한 받은 사람들은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풀어져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선택만 하면 그 선택받은 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거 완전히 조폭 같은 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신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상 잡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 역사적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시대의 배경과 정황들을 계속 우리가 잘 신중하게 살피며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한 족속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족장의 아내 사라도 이미 자기가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여도 족장의 그런 어떤 부인이어도 해야 될 역할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20년 전에 뭐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사실 사라 같은 경우는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갈 때 제 생각에는 별 걱정 없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막 본능대로 막 이렇게 행해버리면 당연히 자기가 다칠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함 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와 같은 분명한 결단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니라는 그런 결단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끝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이 길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우리의 지체들을 지키는 거라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걱정 없이 그렇게 갔다고 보는 거죠. 사라는 또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박살낼 거다. 아마 이런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아내를 이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서 칼을 빼들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만이 아니라 300가정이 넘는 모든 족속들이 아마 이 그랄 땅에서 다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런 상황이 다시 똑같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상황이, 이집트에서 참 찝찝했던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싫었을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 그 모세를 혼자 숨어 키우다가 이건 도저히 이제 그 상황이 안 돼. 자칫 죽게 되니까 작은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 보내면서 하나님께 천적으로 맡기듯이 그건 매정한 엄마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으니까 인간 어머니로 더 이상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상황과 같았던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 십자가의 길 앞에서 어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다른 길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그렇게 맡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기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십장을 해석하며 오해하는 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장 4절에 아비멜렉이 뭐 나는 이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그랬고 이 여자도 자기 오랍이다고 그랬는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변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절 그대로 그냥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은 그 시대 문화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좀 특이하고 강한 족속들을 뭐 다 죽이든가 아니면 서로 우호적인 정치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다행히 큰 충돌이나 싸움이 없이 해결되었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풀려지기는 했지만 자기가 아무래도 아브라함 족속보다 지금 훨씬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족속들이 자기들 영토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어떡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 처지를 딱 알고 결국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아주 무언의 압박,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아다리 딱 걸린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 그거를 이 아비멜렉이 알고 이용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진 거를 이 아비멜렉은 알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자신이 칼을 쥐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떡한 거예요?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경우 사실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족장인 아브라함과 족장의 부인인 사라는 한 족속의 리더로서 어떡한 거예요? 자기들을 희생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믿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아내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이런 상황들을 묵상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다 그냥 뭐 싹 목을 자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1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나를 죽이려 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철떡까지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고 해도 너는 나를 죽였을 거다 그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말과 생각과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막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눈 깔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미련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 심야 같은 거 하면 토요일날 그때 근무할 때 가서 빌빌 졸입니다. 그 졸던 가지고 이제 당연히 좋으니까 뭐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좀 막무가내식의 믿음, 믿음의 삶이 아닌 미련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미련한 삶을 사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보도를 통해 볼 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의도를 오해해서 정말 독사를 들고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그 뭐 물려가지고 죽는 그런 일들이 보도될 때가 있잖아요. 표적이란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났고 그런 지체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표적들은 초대교인들이 선포한 그 신앙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거지 그들 중에 누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과정을 살펴봐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기적으로 막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비멜렉의 꿈이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가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사라죠 아브라함의 아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비멜렉이 정말 의롭다라 의롭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하는 부족을 살리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비멜렉에게 어쩔 수 없는 강압이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겉으로 볼 때 그가 다른 충돌 없이 사라를 데려갔고 거기에다가 어떤 이유에서는 사라를 욕보이거나 겁탈하는 짓들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좋게 풀어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랄 땅에서 당분간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절대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말로 좋게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은 이 아비멜렉을 비롯한 블레셋 족속을 한꺼번에 다 그냥 멸망시켜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 아브라함을 살리겠다고 이유 없이 한 족속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쓸어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쉽게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더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욱 안전한 조치로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나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무튼 이 사람을 온전히 보내지 않으면 다 죽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요 한번 말하면 그냥 순수하게 듣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모략과 술책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가 순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비멜렉이 성품도 좋고 바른 사람이라면 왜 거기다가 뭐 이유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이런 걸 봐도 다행히 그가 뭐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지키시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바람에 자기는 마치 아무 짓도 안 했 것처럼 그 의로운 척을 했지만 결코 의로운 게 아니라 그는 결코 그렇게 순수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하는 그 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누이냐고 누이로 속였냐고 막 역정을 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말 사라가 아내였다는 걸 알았다면 난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흐름을 보고 이런 대화를 잘 분석해보면 결국 그는 아비멜렉은 충분히 일단 아브라함의 약점을 쥐고 결국 그 족속들을 완전히 다 와해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자기 밑으로 아주 그냥 깔아누르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이렇게 먼저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 바르게 묵상해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핀 이런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여기 20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라의 결단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의 신실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삶을 살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서 생긴 일인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더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승승장구하고 길이 뻥뻥 뚫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바른 믿음의 상태인 줄 알고 오해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되던 사업도 대박치고 늘 좋은 길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그게 기복신앙의 뿌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세속적인 것으로 대치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라고 하고 슬퍼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복의 개념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첫 믿음의 모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나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온전히 좀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의 진정한 개념을 깨닫고 지금 현재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업과 사업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어떤 폭풍과 그런 비바람이 다가와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과 진리를 주시고 가치를 알게 하셨는데 나는 이 세속이 추구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알고 이 세속의 복을 위해 하나님까지 내 마음대로 동원하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속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부딪힘과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사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의 개념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확인시켜준 이 참된 복의 가치를 따라 하늘의 복의 가치를 따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